4사 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파스칼이 탕세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단한 가지 이유는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피하여 고독의 즐거움을 이해하도록 하라. 파스칼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값진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조용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감격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도 가장 연관성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또 너무 많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또 시간이 없음을 느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해서 은밀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우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은밀한 시간을 통하여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그분, 그 전능하신 분, 구원을 베풀어 줄수 있는 그분을 은밀한 중에 성도가 만난다면 그가 어찌 행복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찌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좌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밀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밀한 시간, 이 시간들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를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몇 가지 원칙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만큼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자주 찾으실 것입니다. 찾으셔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기도의 원칙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독을 즐겨라. 본문에 나오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더 넓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향하는 모든 시선과 또 관심, 열정을 일단은 차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나는 골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그런 골방이라, 진짜 골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골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잡단 생각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곳은 골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고 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은밀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고독을 즐기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칙은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이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외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릴 때부터 이미 보고 듣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주여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온해 하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제자들은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아, 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구나. 나도 기도하고 싶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 속에 인생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만 제대로 할 줄 안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 욕구였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욕구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욕구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는요, 사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굶주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이러한 갈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파하죠. 죽어있는 영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갈망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갈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갈망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지만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갈망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 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끌어당기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솟아오릅니다. 갈망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창입니다. 구제가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있는 문을 여는 창인 것입니다. 이 창문을 열려면 다른 창문은 닫아야 됩니다. 외부와 나 사이에 있는 다른 문들을 다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골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참 좋은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당시에 외부는 시끄러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만약에 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게 되면 산채로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조서를 내리고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공포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시나 실수라도 무릎을 꿇기만 해도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건 협박의 창입니다. 두려움의 창이고 공포의 창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창들이 다니엘에게 다 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창들을 아예 다 닫아버리고 창문을 하나만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 하나만 연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창문은 다 닫아버리고 오로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있는 그 창, 그창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그랬더니요. 지금 시끄럽고 죽을 것 같고 살벌하고 소망이 더 이상 없고 공포가 조장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다니엘의 입에서는 놀랍게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문을 다 닫아버리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문들도 다 닫아버리고 일단은 그 문을 다 닫고 하나님께로 향한 창만 딱 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지경이 되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을 듣다가 보면 절망의 창문이 열려지죠. 불안의 창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아도 이건 안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창문들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창을 다 닫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만 향한 창을 다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그 창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창문 그 하나만 딱 열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창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도 가지고 있고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먼저 알 것은 주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백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반복을 말합니다. 헛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형식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도 가지 않고 믿음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시초에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셨는데요. 그 사도신경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기도는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셨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의미가 있게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독문을 읽으셨는데요. 저는 그 교독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고 고기가 끄떡여졌습니다. 단순한 주문처럼 그냥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고생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배를 마칠 때는 꼭 주기도문을 외워야 끝난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때 늘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기도문이 그냥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언부언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벽 예배를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기도문도 사실은 우리가 늘 그대로 그렇게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구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이렇게 하라 하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후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정확한 그 뜻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기도를 하실 때 보게 되면 늘 주기도문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다른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또 방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해와 달과 같은 신들 앞에서 우주 앞에서 비는 이 기도, 이 기도를요,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와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요,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실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놀라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앞에 서게 되면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로 속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수라고 하는 당신의라고 하는 이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로스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셔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입을 벌리면 늘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기도도 입을 벌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만 다 채워져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한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죠. 나중에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찾아보겠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기도를 하는데 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한 시간을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게 복을 주시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부모, 내 사업,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잔뜩 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거 그러지 말라. 다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그 자녀가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냥 살짝 스쳐서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나를 위한 복을 드리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20%나 30%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70%나 80%는 다 나를 위한 기도 드리고 있죠. 물론 성숙하셔서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할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건 말고 다른 거 없니?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내 말들만 순종하면은 내가 다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면은, 순종하면은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한 주거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나머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에 복을 주십시오. 이 일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다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다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으로 대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넘어져 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길을 막아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오니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둘러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들 가운데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유혹에 빠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천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에 솔로몬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은 나의 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주십시오. 장수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였을 때,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귀와 명예, 국방의 강성함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복은요, 나머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그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실 때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하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 살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빠, 엄마의 말씀 잘 순종하고 이쁘게 사는지. 그러면요, 생각도 안 했던 것도 생각을 해서 짜장면도 사주고, 짜장면 사줍니까? 향수육도 덧붙여서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다 찾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되는 몇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를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지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절로 감사가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